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이 올바로 전해지고 올바로 이해되고 믿어져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자라고 더욱 거룩하게 되는 저희 모두 되도록 인도하시고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증거되는 예수님과 그분이 이루신 우리의 구원의 현실을 바라보며 한없이 기뻐하는 저희들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홀로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 15장 1절에서 4절 저희가 지난주 그리고 요번 주로 이렇게 보려고 했는데 전하고 싶은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몇 주 더 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15장 2절부터 보게 되면 우리의 영원한 천국 현실이 보여집니다. 영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벌써 이루신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현실이 구약적인 용어들과 구약적인 배경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뭐 이것은 우리가 놀랄 일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을 쭉 보아왔는데 이런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벌써 이루신 그 천국적인 것들을 구약적인 용어와 구약적인 배경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 이유는 그 구약적인 것들이 전부 예수님과 그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그 천국 현실, 구원의 현실을 예표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구약의 사건들을 요한 계시록이 풀어주는 것입니다. 즉, 구약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이 요한 계시록 또 신약을 가지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뜻은 또 다르게 얘기하면 무엇이느냐? 예수님으로 모든 것을 풀고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15장 2절서부터 4절을 보게 되면 제일 먼저 불이 섞인 유리 바다가 보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 여러분 머리에 이렇게 그림을 좀 그려보면 불이 섞인 유리 바다가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그 유리 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즉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적을 이기고 바닷가에서 모세의 노래를 부른다 하는 이 내용을 보고 구약의 홍해를 건너던 사건을 생각 안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이 15장 2절서부터 4절을 읽으면서 구약의 그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생각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일부러 이렇게 쓰십니다. 우리로 그렇게 생각을 하라고. 그리하여 그 구약의 사건을 하나님께서 직접 풀어주십니다. 그 참 뜻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애굽 군대가 전멸당하고 홍해 바다를 건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건너편에 서서 모세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 출애굽기 14장과 15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기는 홍해 바다 대신 지금 유리 바다고, 그리고 애굽 군대를 물리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홍해 바닷가에 서서 모세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이 아니라 유리 바닷가에 서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이 예표하고 있던 하나님의 참 구원, 출애굽이 아니라 출세상, 출죄, 그 참 구원이 이제 완전히 이루어진 것을 요한계시록 15장이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참 출애굽이 이루어졌습니다. 새로운 출애굽, 즉 출세상이 이루어져 있는데 이 참 출세상에는 여러분이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사건이 되죠. 즉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이제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앞으로 보겠습니다. 오늘 보고 싶은 것은 이 유리바다입니다. 유리바다. 유리바다가 무엇을 상징하고 어떠한 우리의 천국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성경을 가지고 풀어보고자 합니다. 이 유리바다는 여러분과 제가 벌써 본 적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6절에서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유리바다가 지금 구약의 출애굽 사건하고 연결을 하면 지금 그 홍해가 있고 유리바다가 있고 그 홍해 건너편가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지금 유리바다 그 가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인데 그러면 이 유리바다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좀 알고자 할 때에 그 유리바다가 나오는 구절들을 찾아야죠. 그러면 계시록, 요한계시록 4장 6절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6절. 거기에 가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여기에는 유리바다가 어떻게 표현이 됐냐면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이게 또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나중에 또 다른 구절을 보게 될 때.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분명한 것은 이 요한계시록 4장 6절에 나오는 유리바다가 요한계시록 15장에 나오는 유리바다와 같은 유리바다인 것은 확실하죠. 그런데 그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그러면 요한계시록 4장에서는 유리바다의 그 위치가 어딥니까? 하나님 보좌 앞이에요. 그래서 그 유리바다가 보좌 앞에 있는데 그 바로 그 보좌 앞에 보좌 가운데와 주위에 생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리바다가 지금 있습니다. 그 앞에. 이런 것을 지금 여러분이 다 종합을 해서 머리에 지금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왜 이게 다 나중에 다 연관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 그러면 지금 유리바다의 그 위치는 하나님 보좌 앞이에요. 그러면 이런 요한계시록 4장의 그 모습, 그것을 우리가 볼 때 구약의 성전과 성막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천국의 그 모습이 구약에서는 세상의 것들, 즉 세상에서 지어진 성전과 성막을 통해서 보여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공부하고 성막을 공부하면 또 천국을 공부하게 되는 것이었죠. 우리 저하고 출애굽기 공부하신 분들은 몰라요.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그 성막 짓는 내용들을 보면 그게 교회의 모습이요, 천국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하나 이제 풀어갑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에 가보세요. 히브리서 8장 5절에 가면 성막에 대해서 나옵니다. 성막. 그래서 그 성소도 나오고 장막에 대해서도 나오는데 5절에 보면 저희가 섬기는 것은, 즉 그 모세와 대제사장들이 섬기던 것은 뭐예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즉 성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시며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면 지금 이 구절에 의하면 구약의 성막이 또 더 나가서 성전이 천국의 모형이었다 이 말이에요. 제가 만들어내는 말들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진리예요. 그러면 구약의 그 성막과 성전을 공부하면 천국 모습을 공부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성막 성전이 또 누구예요? 예수님이 창성전이고 여러분과 제가 성전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성막과 성전을 공부하면 또 기독교인들, 즉 우리가 지금 성전인데 우리의 그 구원의 현실들을 배울 수밖에 없죠.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 의하면 천국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지금 이제 여러분이 성막, 우선 성전을 놔두고 성막, 왜 성막이나 성전이나 똑같습니다, 그죠? 다른 게 있다면은 성전은 더 크고 성전은 움직이지 않죠. 성막은 맨날 움직여 다녔죠. 그러나 크게 말하면 이래요. 집이에요, 집. 성막, 성전. 그래서 우리가 그 집을 생각하게 되면은 게이트가 있죠, 밖에. 게이트, 이 펜스가 있습니다, 펜스. 그래서 펜스에서 문을 열고 들어가면 마당이 있어요. 마당에서 마당을 건너가면은 이제 집이 있어요. 그 집을 들어가면 방이 있어요. 성막이 그랬어요. 그래서 성막이 이 펜스가 있었어요, 밖에. 펜스가 있어서 그 성전, 성막들에 들어가면은 처음에 보이는 것이 뭐냐? 번제, 번제를 드리는, 제사 드리는 그 번제소가 있었어요. 그 뒤에 뭐가 있었냐면은 큰, 요즘으로 말하면은 노스로 만든 큰 대야 같은 것이 있어갖고 물 탱크죠. 물이 담아져 있는 큰 대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 물두멍이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물두멍을 지나가면 그러면 이제 그 방이 나오는데 그 방이 두 개로 나눠져 있죠. 그 집이. 그래서 처음 방은 성소고 그 안에 방은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고 그 지성소가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지금 문을 열고 번제를 드리고 물두멍을 지나 성소를 지나 성소 안에는 오른쪽에 빵 10개를 놓은 그 테이블이 있고 왼쪽에는 촛불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앞에는 향단이 있고 그래서 그걸 지나서 다 들어가면 이제 지성소인데 거기에 언약궤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그 뭐야 이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속죄소가 있었죠. 그러면은 지금 크게 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나아가는 길이 지금 어떤 거예요? 이제 나중에 이게 결론적으로 중요한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은 우선 번제를 드려야 돼요. 그죠? 동물을 죽여서 다 태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물 두멍을 지나가서 그 다음에 지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쵸? 그걸 기억하시고. 그러면 재미난 건 뭐냐 하면은 그 물 두멍, 출애굽기 38장 한번 가보세요. 출애굽기 38장 8절 보면은 물두멍을 이제 어떻게 만드는 것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출애굽기 38장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즉 이스라엘 백성들 여자들이 가지고 있던 거울. 거울이 요즘같이 유리가 아니죠. 그때는 유리가 없었어요. 그 당시는 그 놋입니다. 놋으로 이렇게 잘 비치진 않지만 그러나 비치죠. 그래서 여자들의 거울인데 그것을 다 모아서 이 물두멍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 상에 가보시면 이제 성전을 짓는 것이 나오는데 열왕기 상에 가보세요. 열왕기 상 7절 7장 열왕기상 8장에 가면 이제 성전이 완전히 완성이 되고 솔로몬이 이제 그 완공한 그 예식을 드리는데 그런데 그 전에 이제 그 성전을 만드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열왕기상 7장 23절을 보게 되면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아예 물두멍을 바다라고 불러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쭉 읽어보시면 그 7장을 읽어보시면은 그 이 성전을 지금 짓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여기는 지금 그 물두멍을 만들었다는 것을 아예 바다를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지금 저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말은 그 물두멍, 그 물이 도대체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거냐 이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배우는 것은 바다란 말이에요. 저희가 지금 유리바다, 유리바다가 어디 앞에 있어요? 보좌 앞에 유리바다가 있죠. 지금 천국 모습이. 그런데 그 성막 모습도 보면은 지금 그 성소와 지성소가 바로 예수, 이제 하나님의 보좌인데 그 보좌 앞에 물두멍이 있죠. 성소 앞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 천국의 모형이에요. 그러면 유리바다가 지금 이 물두멍이에요. 그죠? 그래서 아예 지금 그 열왕기상 7장에는 아예 바다를 만들었다. 물두멍이라는 단어를 안 써버립니다. 바다를 만들었다 그럽니다. 바다라고 불려요.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얘기한 거를 또 기억하시고 어디로 가야 되냐 하면은 에스겔서로 가야 됩니다. 에스겔 1장 에스겔서 1장에 가셔서 에스겔이 1장에서 또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어디서 만나겠어요? 천국에서 만나는데 그 천국 모습을 에스겔도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에스겔이 천국의 그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1장 22절에 가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 생물, 여기도 그 아까 그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은 보좌에 생물들이 있었죠. 생물들이 있고 그 보좌 앞에 지금 유리바다예요. 근데 여기 그 유리바다가 또 뭐라고 돼 있어요? 수정과 같다 그랬죠. 수정과 같다. 그런데 에스겔서 1장 22절은 그 생물에, 여기도 생물이 나오는데 그 생물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이 형상이 펴 있어 보기에 심히 두렵다. 같은 모습이죠. 그런데 단어들이 달라요. 여기도 수정 같아요. 그런데 여기는 뭐로 무슨 단어를 썼어요? 궁창. 궁창이라 물이죠, 물. 그러니까 바다, 물, 궁창. 지금 이런 단어들로 같은 거를 표현하는데 어떤 데서는 궁창이라는 단어, 어떤 데서는 바다라는 단어, 어떤 데서는 이제 물이에요. 이런 것을 지금 다 종합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여기는 궁창이 수정과 같아요. 즉 아까 요한계시록 4장 6절의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여 오늘 보는 유리바다 모습이 무엇을 상징하고자 하는 건가? 그걸 알고자 하는 겁니다. 먼저 여러분 저하고 오래 공부하신 분들은 복습이 되겠지만 이 성경에서 바다와 물, 바다, 물, 궁창 이런 것들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지 여러분과 많이 보았습니다. 성경에는 이 물, 바다를 좋은 면에서도 쓰여지고 나쁜 면에서도 쓰여집니다. 좋은 면은 이 물은 씻는 거죠. 씻어지는. 그러나 또 나쁜 모습은 물이 또 바다가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입니다. 즉 뭐 여러분이 잘 아는 노아의 홍수만 봐도 그 노아의 홍수 그 물이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물이 성경에서 좋은 모습이 될 때는 항상 예수님과 연합하여서만 좋은 모습이 되지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무조건 물은 심판의 모습입니다. 물은 사탄의 영역과 죽음의 영역입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물입니다. 이제 제가 이것을 하나하나 좀 보여드리겠는데 물, 죽음과 사탄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사탄의 그 짐승이 666 우리 공부할 때 사탄의 짐승이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나왔는데 그 짐승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바다에서 나옵니다. 즉 물에서 나옵니다. 왜? 사탄의 영역이 바다니까. 성경에서 지금 그 바다와 물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이제 제가 좀 더 보여드려야죠. 뭐 너무나 그 볼 구절들이 많은데 좀 쉽게 풀어가겠습니다. 요나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나. 요나서를 가보시면 여러분이 뭐 요나는 어릴 때부터 우리 주일학교 이런데 가면은 요나의 그 스토리가 많이 나오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그 명령을 거역하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데 그 요나가 이제 2장에 가보시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내용을 읽어보면 요나서 2장 2절부터 읽겠습니다.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옵사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에 수월이라는 것은 구약적으로 뭐예요? 지옥이라는 거죠. 구약적으로 지옥입니다.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어 쌉더니,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지금 부르짖는데 그거를 지옥의 뱃속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뭐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물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즉, 요나가 물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중요한 내용이지. 물고기 뱃속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거기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물 속에 들어가서 자기는 지금 지옥의 뱃속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왜 물이라는 것은 죽음과 사탄의 영역이에요. 또 계속 읽으면,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어 쌉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5절에 가면 물이 나를 둘렀으되 영혼까지 하였사오며 기품이 나를 애웠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쌌나이다. 시편도 여러분이 여러 군데를 읽어보시면 이제 죽게 된 그런 상태를 가지고 온 물이 나를 애웠었다. 물이 나를 덮었다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지금 요나도 물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지금 지옥에 가 있는 것으로 표현하는데 더 확실한 것은 이 요나를 예수님이 풀어줍니다. 마태복음 12장에 가보세요.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3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지금 그러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물속에서 있었던 것이 예수님이 죽어 장사되는 것으로 예수님이 표현을 합니다. 그죠? 즉 요나가 물속에 들어가 있었던 3일을 들어가 있었던 그것은 뭘 보여주려고 하는 거냐? 예수님이 죽어 3일 동안 장사된 것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라 예수님이 그렇게 풀어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3일 후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튀어나오는 것은 즉 물고기가 그를 토해내는 모습은 뭐의 모습이에요? 3일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런 모습이죠.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요나의 사건을 풀어주신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이런 걸 함부로 만들어내면 안 되죠, 저희가.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다는 데는 무슨 말을 할 겁니까? 즉,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물 속에 들어가 있는 거는 지금 죽음에 들어가 있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물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나 이런 모습들이 지금 심판이에요. 죽은 거예요. 무덤에 들어가 있는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렇게 물속에 들어가 있는 것은 죽은 모습이고 물 속에서 나와오는 모습은 부활의 모습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조금 결론적으로 먼저 얘기를 들으면 이 유리바다는 천국의 유리바다는 이것은 무엇과 같은 거냐?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천국을 보여주는데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는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지금 한 가지가 보이는데 뭐예요? 바다가 없더라. 그런데 15장에는 유리 바다가 있습니다. 즉 두 개를 합쳐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유리 바다의 모습은 바다가 없는 거랑 같은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즉 바다는 죽음의 영역, 사탄의 영역으로 지금 그 바다의 모습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키고 죽음으로 들어가게 사탄의 노예가 되게 만드는 그런 바다인데 즉 파도가 엄청나게 있는 그런 바다인데 이제 천국에 모여지는 건 유리 바다입니다. 파도가 없어요. 즉 정복이 되어 있는 바다입니다. 하나님이 사탄을 정복한 모습이죠. 그 모습은 즉 유리 바다인데 즉 파도가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바다인데 어느 수준의 바다냐? 바다가 없는 거랑 똑같습니다. 즉 사탄의 영역과 그 죽음의 영역이 천국에는 없습니다. 바다가 없더라. 그러면 이 유리 바다는 그렇게 완전하게 정복이 되어 있는 바다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죽음의 영역과 사탄의 영역이 완전히 정복된 현실을 상징하는 것으로 지금 유리 바다가 나옵니다. 그 유리 바다가 바로 하나님 보좌 앞에 있게 되는데 그런데 먼저 이 바다 그런데 아까 물 그런데 에스겔서 1장은 또 궁창 그러면 궁창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탁 대하면 어디가 생각이 납니까? 창세기 1장이죠. 당연히 창세기 1장 창조 가보죠.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는데 그 창조하시는 내용 중에 6절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지금 물이고 궁창입니다. 여기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지금 창조를 하는 모습이 뭐냐 하면 그 물을 나누십니다. 즉 물을 나누신다는 것은 지금 물을 정복하시는 모습인데 물을 나누는 것은 물과 싸우는 겁니다. 좀 말이 이상하게 들리죠? 그러나 제가 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물과 싸운다는 것은 그 사탄과 싸우는 거죠. 그래서 그 물을 나누시는데 홍해 바다가 나누어지는 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 바다를 정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걸 아느냐 한번 보죠. 홍해를 나누시는 그 모습이 어디 나오냐 하면은 출애굽기 14장에 나오죠. 출애굽기 14장 15장에 나옵니다. 한번 가보죠. 출애굽기 14장에서 이제 홍해를 건넙니다. 근데 홍해를 건너는 것이 하나님이 그 홍해를 물을 바다를 나누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제 15장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데 노래를 하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3절부터 읽어드립니다. 출애굽기 15장 3절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그 택한 장관이 홍해에 잠겼고 큰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기품에 내렸도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신문기자라고 한번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이 신문기자로서 이 홍해 사건을 보도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홍해 사건이 일어나는 곳에 가서 봤어요. 그럼 여러분이 뭘 봤겠어요? 뭘 봤냐 하면 여러분이 가만히 보고 있는데 바다가 갑자기 갈라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가요. 그 다음에 애굽 백성들이 지나가려고 그러니까 바다가 다시 닫혀버려요. 그리고 애굽 군대가 다 죽어버렸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봤을 거예요. 그죠? 근데 모세는 어떻게 봤냐? 모세는 여호와가 용사로 옵니다. 그 적을 물리치시러 하나님이 직접 와서 애굽 군대와 싸워서 물리치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모세는. 그렇죠? 노래 내용을 보면은 모세는 그렇게 봤어요. 여러분과 저는 그냥 봤으면 바다가 열렸다가 그냥 닫히는 걸로 봤을 텐데 모세는 그렇게 안 보고 지금 하나님이 직접 옵니다. 그래서 애굽 군대와 싸웁니다. 바다와 싸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물을 나누시는 것은 무질서를 정복하는, 그래서 지금 그 창조도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는, 6일 동안 창조하시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은 무질서의 질서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을 나누셔야 되고 빛이 있어라 해서 어둠을 이기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창조를 보시면 어둠을 물리치시고 물을 나누시고, 지금 보이세요? 이런 게 다 구원에 쓰여지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어둠을 물리치시는 게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는 그런 모습이고, 빛이 있어라 해서 어둠이 물러지죠. 물을 나누시고 하는 모습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구원은 창조입니다. 새 창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시는 구원을 우리가 새 창조라 그럽니다. 왜? 새 창조니까. 사실 거꾸로예요. 처음 지구가 창조돼, 우주가 창조되는 것도 새 창조의 패턴을 따라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시는 새 창조가 중심이에요. 그게 참 창조예요. 영원한 창조예요. 왜? 세상 창조는 영원한 게 아닙니다. 세상은 망합니다. 영원한 창조가 아니에요. 새 창조가 영원한 창조입니다. 그래서 처음 창조도 새 창조의 패턴을 따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창조의 모습을 보면 새 창조를 당한 죄의 구원의 현실의 모습이 창세기 1장에 다 나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창세기 1장입니다. 제가 오늘 그걸 자세하게 설명은 해드릴 수 없고, 왜? 오늘 초점은 이 물두멍이니까. 제가 다음에 또 시간이 되면 또 뭐 저하고 또 그 뭐야 멤버십 클래스를 다 끝내신 분은 여기까지 다 공부를 하셨으니까 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내용이 왜 성경 전체가 새 창조의 내용이니까. 그래서 시편 74편도 보시면, 시편 74편을 보시면 13절부터 보면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악어의 머리를 파쇄하시고 그것을 사망에 거하는 자에게 식물로 주셨으니. 여기는 시적으로 표현이 되는데 지금 그냥 홍해를 나누시는 게 아니라 그 sea monsters, 바다의 괴물들과 싸우시는 모습으로 표현이 됩니다. 즉 물이 죽음의 영역이고 사탄의 영역이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시는 구원, 즉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모습은 뭐예요? 물을 나누시는 모습입니다. 즉 그 물을 정복하는 모습이에요. 즉 사탄의 영역과 죽음의 영역을 정복하는 모습입니다. 즉 새 창조입니다. 어둠을 물리치는 것도 예수님이 하시는 거고 물을 나누시는 것도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는 처음에 그 창조를 읽어보면은 재밌죠. 어떻게 시작됩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즉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그 지구의 모습을 보면 혼돈과 공허입니다. 혼돈과 공허. 그래서 혼돈은 뭐예요? 질서가 없는 거죠. 공허는 뭐예요? 비어있는 거죠. 그래서 창조는 먼저 처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질서를 잡으세요. 그리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채우십니다. 그래서 뭐 동물이니 뭐 사람이니 뭐 식물이니 다 어느 날 창조돼요? 4, 5, 6. 왜? 채우시는. 즉 공허한 것을 해결하셔야죠. 그리고 처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혼돈되어 있는 질서를 무질서에서 질서를 잡으셔야죠. 그래서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게 에덴 동산입니다. 즉 천국을 상징하는 에덴 동산이 만들어지는데, 즉 예수님이 새 창조를 다 끝내고 만드시는 게 뭐예요? 천국입니다. 즉 에덴 동산이 표하고 있던 천국이 이제 예수님의 새 창조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다 종합해서 보면 사탄의 영역과 죽음의 영역을 정복한 그 현실이 요한계시록 15장 유리바다에서 보여집니다. 즉 유리바다를 보시면서 여러분은 뭘 봐야 하느냐? 새 창조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물이 완전히 정복된 것입니다. 물이 완전히 나누어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을 보시면, 여러분과 뭐 많이 본 구절이죠. 고린도전서, 이제 모든 걸 종합을 해보죠.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즉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세례로 또 표현을 해버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걸 무시하면 안 되죠. 그럼 홍해를 건너는 것이 세례다. 그러면 세례가 뭐예요? 여러분이 저하고 공부했으면 세례는 표와 인으로서 뭘 표하고 뭘 인치는 겁니까? 어떠한 천국 현실을 표하고 인치는 거예요? 제가 많이 말한 거죠. 한 다섯 가지를 여러분과 공부를 했는데 하나만 얘기하면은 예수님과 연합하여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한 그 현실을 표하는 것이 세례죠. 즉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을 때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께서 예수님과 연합하여 함께 죽었고 함께 부활했다는 거 아닙니까? 즉 홍해를 건너는 물속에 들어가면 뭐 하는 거예요 아까? 죽는 거죠. 근데 물속에 저 건너편에서 나오면 뭐 하는 거예요? 부활이죠. 지금 홍해를 건너는 것이 죽고 부활하는 거죠. 세례죠. 세례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하는 거 아닙니까? 즉 홍해를 건너는데 홍해가 나누어집니다. 즉 그 바다가 정복이 돼요. 정복이 되고 누가 지나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데 그 지나가는 모습이 지금 물에 죽으면서 저 건너편에서 부활하는 모습이죠. 나눠졌어요. 물이. 그런데 애굽 백성이 지나갑니다. 애굽 군대가 지나가는데 물이 나누어진 상태가 아니죠. 다 죽어버립니다. 애국 군대는 못 지나갑니다. 그러면 홍해 바다에서 이스라엘 백성도 세례를 받고 애굽 군대도 세례를 받았습니다. 다른 점은 이스라엘 백성은 건너편으로 나왔다는 건데 애굽 백성은 못 나왔습니다. 즉 세례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성만찬도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래서 성만찬을 잘못 먹고 마시면 하나님의 심판을 먹고 마시고 나의 죄를 먹고 마시죠. 그 성만찬 자체가 심판이 됩니다. 나한테. 예수님과 연합이 안 돼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을 때 세례나 성만찬은 무조건 심판입니다. 좋은 게 아니에요. 무조건 성찬 참석하면 좋은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으면 참석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심판을 받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 교회에서 그 사람이 정말 믿는지 안 믿는지도 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성찬에 참여시키고 무조건 세례를 주는 거는 심판을 내리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이런 짓을 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내립니까, 교회가?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는 겁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이제 예수님과 연합되어 심판받는, 즉 물속에 죽는 것만이 아니라 부활하는 것까지도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믿는 자에게는 세례를 주고 성만찬에 참석해 하여 오히려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애굽 군대에게 있어서는 세례가 좋은 거였어요? 애굽 군대는 세례 받아서 좋았습니까? 즉 안 믿는 사람이 세례를 받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목사가 한 사람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심판을 내려버립니다. 이게 안 믿는 자에게 세례하는 목사 모습입니다. 근데 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요즘. 이런 일이 참 자주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이해를 못 합니다, 사람들이. 답답한 세상이죠, 진짜. 그런데 보세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과 연합되었음을 예표하여 예표 수준에서 홍해 바다 건너편으로 나와 예표 수준에서 부활의 모습에 참여됐습니다. 애굽 군대는 오직 죽음만.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죽고 부활하는 것이다 나오는데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하는 즉 바다를 건너는 것은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이죠. 즉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직접 바다를 건너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 예수님이 바다를 건너십니다. 그러나 건너시는 것만이 아니라 그 바다를 정복하십니다. 그 죽음의 영역과 그 사탄의 영역을 완전히 멸하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십니다. 즉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직접 그 심판을 받으시고 그러나 죄가 없으셔서 부활하는 모습, 즉 다시 오늘과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우리 대신 지금 홍해를 건너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은 즉 누구 모습? 애굽 군대의 모습. 죄인은 죽어야만 되는데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부활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된 자들은 이제 홍해를 건너서 저쪽편으로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안 믿으면 다 죽는 거예요. 못 건너요. 죽어야 돼요. 애굽 군대의 모습이 바로 안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즉 이 홍해를 건널 수 있는 자는 오직 예수님과 연합된 자. 왜? 예수님만 그 홍해를 건너셨으니까. 그 홍해가 예수님을 물 속에 잠가두지 못했기 때문에. 왜?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죄인은 부활할 수가 없어요. 저 건너편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애굽 군대같이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그런 죄인들이었어요. 그러나 왜 우리는 저 건너편에 나오느냐?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분이 건너편에 나왔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잘 이해를 하세요. 굉장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한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지금 여러분의 영적 현실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홍해를 건넜어요. 애굽 군대는 못 건넜는데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은 건넜단 말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우습게 생각해요. 그 애굽 군대는 당연히 못 건넜고 이스라엘 군대는 당연히 건넜고 예수님이 아니면 다 죽는 겁니다. 물에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물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과 연합되어 우리도 건넙니다. 그 현실이, 그 건넌 현실이, 벌써 건너간 현실이 요한계시록 15장에서 보고 있는 모습이란 말입니다. 건너서, 그 건너 바닷가에서, 즉 하나님 보좌 앞에서 찬양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과 저의 영적 현실, 지금 현실이에요. 진짜로 이런 일이 영적으로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제 눈에 보이게도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죽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그 전에 오시든지 벌써 이루어진 우리의 구원의 현실. 지금 여러분이 그걸 보셔야 돼요. 15장에서 나의 모습이에요. 나의 현실이에요. 내가 건넜네요. 그래서 정복된 바다, 유리 바다 저쪽 편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게 나예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이야기예요, 지금. 이해가 가십니까, 지금? 구약의 출애굽기서부터 뭘 보여주려고, 무슨 말을 하시려고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는지 이해를 하시냐고요. 여러분과 저는 건넜어요. 즉 사탄과 짐승을 이겼어요. 이긴 자들이 그랬잖아요. 여기 천국 보좌 앞에서 찬양하는 그 현실이 바로 이 예배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아까 성막을 얘기하는데 성막의 마당에 들어가면 먼저 뭐가 있어요? 번제. 그 다음에 바다. 그 다음에 보좌. 즉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번제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바다 그 죽음입니다. 그러나 그 바다가 예수님에 의하여 정복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 바다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길이 됩니다. 그 바다가 나누어져 있어요. 여러분 앞에는. 그래서 여러분을 삼켜 죽여야 되는 그 바다가 여러분을 붙잡아갖고 완전히 영원히 죽여야 될 그 바다가 지금 나누어져 있어서 오히려 그 바다 가운데로 보좌 앞으로 나가는 길이 열려있단 말이에요. 구약에서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그 보좌 앞에 나가려면, 지성소 앞에 나가려면 먼저 죽어야 돼요. 먼저 동물을 죽여 번제가 있고 그 다음에 바다를 지나야 돼요. 그리고 보좌 앞에 가는 거예요. 괜히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냥 모양 좋으라고 하나님이 아, 마당에 여기 좀 빈자리가 있네, 여기 저 대야나 하나 갖다 놓으면 참 좋겠다, 지금 이런 게 아닙니다. 천국 현실을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저 여러분은 지금 다 지나갔죠. 번제도 지나갔어요. 예수님이 대신 죽었어요. 바다도 지나갔어요. 예수님과 연합되어 건넜어요. 여러분 성소도 지나갔어요. 성소에 들어갔더니 예수님을 표하는 여기 촛대가 있고 예수님을 표하는 빵이 있고 지금 우리의 기도와 예수님의 기도를 표하는 향단 다 지나갔어요. 어디까지 가 있어요 여러분? 바로 보좌 앞에. 유리 바닷가에 섰는데 아까 4장에 유리 바다가 어디 앞에? 보좌 앞에 있잖아요. 아니, 지금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거 준비하면서 오싹오싹 합니다. 너무 엄청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현실은 놀랍고 놀라워요. 바로 우리가 받은 세례가 표하는 또 인치는 현실. 여러분이 세례가 뭘 표해요? 여러분이 지금 죽고 즉 번제를 지났고 장사되고 즉 바다를 지나 부활되고 지금 유리바다 건너편에 이제 보좌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죽고 부활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 무브먼트, 이 움직임, 이것은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움직임입니다. 예수님이 죽고 장사되고 부활했거든요. 십자가 죽음과 부활.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예수님이 바다를 잠잠케 하셨습니다. 복음서에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그런 사건이 나오는데 거기에 바로 그런 의미가 주어진 것입니다. 바다를 잠잠케 하십니다. 즉 사탄과 그의 모든 세력을 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전에서 그 보좌 앞에 나가는 이 무브먼트, 이 움직임 이것을 그대로 위로 올리시면 이해가 잘 갈 겁니다. 위에 천국을 즉 하나님 천국의 보좌 앞에 가는 그 길을 호리산톨로 수평선으로 세상 수준에서 미리 모형으로 보여주신 게 성막과 성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제 모형 수준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진짜로 나갑니다. 참으로 영적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단 말입니다. 모형이 아니에요. 상징이 아니에요. 현실이란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다 이루셨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과 저의 현실, 이 요한 계시록 15장에서 보여지고 있는 여러분과 저의 현실, 죽음의 바다를 건너 정복된 바다, 즉 유리 바닷가에 서서, 즉 하나님 보좌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 승리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살면서 왜? 이 세상은 우리 천국은 아직 보이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죠. 이 세상을 살면 천국 좋아하고 있네 이런 소리 나오죠. 참 삶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하세요. 삶이 어려우면 좋은 겁니다. 참 뭐, 저 따위 목사가 있어 무슨 지금 교인들 좀 편하게 살라고 기도는 못해줄 망정. 지금 어렵고 괴로우면 더 좋은 거라는 건 무슨 저런 목사가 다 있어요. 그죠? 여러분 괴로워야 천국을 찾게 됩니다. 이 세상이 너무 좋으시면 천국이 뭐가 그리 좋아요? 예, 저도 이사하면서 아파트보다는 좋아서 걱정부터 됩니다. 왜 조금 좋으면 그만큼 천국을 덜 사랑할까? 그렇게 뭐 복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두려운 마음부터 쓰는 겁니다. 천국을 더 사랑해야죠. 이 세상이 지겨워. 이 세상이 지겨워야 천국을 더 가고 싶죠. 그런데 이 죄인들은 이 세상을 지겹게 해주시면 고맙게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이 세상에서 좀 더 잘돼 보려고 땅가림을 다 쓰고 천국은 완전히 잊어버리고 삽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현실을 말씀을 통해 보세요. 여러분의 영원한 현실과 여러분의 그 천국 현실을 말씀을 통해서 보세요. 이걸 보시면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이게 더 좋습니다. 그곳을 더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보셔야 됩니다. 천국이 안 보이면 이 세상이 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천국이 안 보이면 이 세상이 답니다. 이 세상이 다인 사람은 그럼 이 세상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죠.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요만큼 더 억지로 시키고 싶은 게 없습니다. 봉사하시고 싶으면 마음 내키는 대로 하세요. 여러분 보고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시키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왜? 시켜서 하면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 좋은 말씀 하시대. 시켜서 하면 그 다음부터 봉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뻐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쁜 마음으로 무엇이든지 하고 싶으시면 다 하세요. 안 말립니다. 그러나 교회 보고 이거 시켜달라 저거 시켜달라 이러지 마세요. 마음에 우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음에 우러나려면 이 천국 현실이 보이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난 것이 이게 확인이 돼야 우러납니다. 그래야 복 받으려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복 받았으니까 봉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현실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 참 너무 멋있는 모습이죠. 유리 바닷가 보좌 앞에서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씀을 통해 보여지는 우리의 구원의 현실은 참으로 놀랍고 놀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욱 이 천국 현실을 확실하게 보게 하셔서 그 천국에 소망을 두고 예수님께 소망 두며 기쁘게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